같이 은혜 나누는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나누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로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아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 거 하더라. 저는 오늘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본문으로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움직임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에 물을 멈추시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실 때와 같이 무엇인가 움직임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는 늘 액션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멈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쉼표를 찍으실 때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액션을 멈추시고 잠시 쉼표를 찍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경영하는 일에 손을 아예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항상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보기에는 안식일에 어떤 움직임이 없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잠시 중단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움직임이 있을 때나 어떤 움직임이 보이지 않을 때나 동일하게 일하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날 때, 어떤 기도응답을 받을 때, 어떤 강력한 영적인 체험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어떤 구체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쉼표가 오래 지속이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아무런 일도 아무런 역사도 행하시지 않는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액션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쉼표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우리 삶의 쉼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홍해를 만났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질풍노도와 같이 추격해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런 상황에 빠지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와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죽을 바에는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나을 뻔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가만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라고 외칩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진 후 세상에 많은 것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변해갈 것입니다. 바쁘게 하루하루 움직이던 많은 사람들의 삶이 잠시 멈춤 상태가 되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다시 예전의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려는 노력이 일어나고 있지만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한 그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신앙의 태도는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수도 없고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에 잠시 쉼표가 찍어진 이 상황에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을 급하게 써내려가고 계신다는 사실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재림을 목전에 둔 이 시점에 예언의 말씀을 통해 미리 말씀해 주셨던 것들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믿음의 눈으로 이런 일들을 보면서 매일매일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곧 성경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 곧 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제되지 않는 인간적인 확신이나 신념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올바른 믿음은 신념이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합니다. 즉 성경적인 믿음이란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게 되고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고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바로 성경적인 올바른 믿음이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 건너편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보인 행동과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성경적인 믿음의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25절에 꾸짖으시는 말씀,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들의 삶에는 어떤 특징들이 나타날까요? 다시 말해 믿음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첫째로 믿음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사역으로 육신이 지치신 예수님께서 배 고물에 머리를 기대시고 깊은 잠이 드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해발 2760m나 되는 높은 산인 헐몬산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이 뜨거운 공기로 가득 찰 때 2760m나 되는 헐몬산에서 부는 찬바람과 부딪혀 대류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더운 공기는 위로 빠지고 위에 있는 찬바람은 아래로 내려오는데 그 기세가 엄청나 때로 심한 폭풍과 풍랑을 일으킵니다. 제자들 대부분이 어부 출신인지라 웬만한 바람에는 두려워하지 않는데 너무 바람이 무섭게 불어와 계속 배전에 물이 퍼부어지면서 배가 잠기게 되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급히 외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외치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시면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사납던 풍랑이 순식간에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저가 위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붙잡아야 될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출 때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성경의 근거에서 정확하게 알고 믿을 때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주제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첫 권인 창세기부터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불리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신약성경의 첫 네 권을 통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탄생하신 일부터 공생애를 통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인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행하셨던 일의 일부만 기록한 책들이지만 우리는 그 일부의 기록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각종 병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자유케 해주시는 놀라운 사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사건들 중 일부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치료하시고 백부장의 종을 치료해 주시고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모욕과 핍박을 당하시고 가장 끔찍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믿음 자체를 절대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중요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귀신에게 밤새도록 구슬하며 귀신을 믿는 무당의 믿음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언뜻 보기에 믿음의 행위, 그 열심 자체는 그들이 더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참된 가치와 의미는 그들이 지닌 믿음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믿는 대상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대단한 열심과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 나름대로 그럴듯한 믿음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헛되고 소용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열성적이면 열성적일수록 자기 자신을 영원한 파멸로 이끌어가는 헛된 속임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래부터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세상의 많은 지식은 지식 그 자체로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 생애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우리가 생명을 얻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알아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삶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출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정확한 번역은 믿음의 시작이요 마침이신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믿음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바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행전 3장에서도 동일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로 낫게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겨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말한 후에 이어지는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우리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분명하게 우리 믿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 믿음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때 다시 말해 믿음의 대상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실 때 반드시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도록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지에서도 얼마든지 모세와 이야기하시면서 원하시는 말씀을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해발 2285m의 시내산 정상으로 모세를 부르시고 40일 동안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시내산보다 높은 산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산들은 경치가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내산은 나무 한 그루도 보이지 않는 감상할 것이 전혀 없는 산입니다. 그곳에서는 다른 데 시선을 뺏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시킨 모세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실 수 있었고 산 아래 내려온 모세가 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시킨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음은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방주의 구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방주의 창문을 만들 때 방주 양쪽 옆에다가 창문을 만들게 하시지 않고 천장에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변 환경을 보지 말고 오로지 시선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한 사람이 눈을 들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킬 때 예수님만 바라볼 때 시작이 되고 그렇게 바라볼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염려하는 인생들에게 눈을 들어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촉구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늘을 나는 공중의 새를 쳐다보거나 들의 백합화를 감상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 새들과 백합화를 친히 입히시고 먹이시고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이 염려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닫혔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믿음 있는 사람으로 먼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예수 그리스도께만 고정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믿음 있는 사람은 고난이 다가올 때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분명한 진리 중 또 다른 하나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어디 계셨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풍랑이 몰아치는 배 안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후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더라도 때때로 우리 인생에 풍랑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풍랑을 만날 때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풍랑에 대해 믿음의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갖는 오해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무병하고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오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고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들의 삶에 고난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지만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문제를 극복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삶의 침체, 질병의 고통, 인간관계의 아픔 등 여러 가지 각종 문제가 다가옵니다. 즉 예수 믿어도 인생의 풍랑은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을 우리가 다 일일이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고난을 통해 우리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은을 단련할 때는 은 원석을 완전히 녹여서 그곳에 있는 불순물을 빼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빼내시기 위해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얕은 물가에 땅 짓고 헤엄치도록만 부르시지 않고 깊은 물에서도 수영할 수 있는 인생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수영장에서만 수영하도록 훈련시키지 않고 바다의 거친 파도에서도 수영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난은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사는 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믿음으로 대처하면, 믿음으로 이기면 우리의 믿음이 확고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여러 종류의 어려움들, 고난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고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약속 어음을 붙잡고 사는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한 달짜리 약속 어음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그 다음날부터 결제하라고 재촉하지 않습니다. 한 달이 될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립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어음은 반드시 결제됩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안에 계속 거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배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움 가운데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외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삶에 다가오는 어려움, 풍랑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산을 옮기는 믿음으로 믿음이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나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때때로 인생의 풍랑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겨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을 실제로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정작 삶에서 믿음이 필요할 때 그 믿음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의 유익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꾸짖음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활용할 수 없는 믿음이라면 진정한 가치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청명한 날에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바람 부는 날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공할 때 예수님을 믿다가 실패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삶의 매 순간마다 믿음을 실제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야고보 성경 기자의 표현을 인용하면 행함 있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의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방금 인용한 구절들을 보면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이 작동해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타난 두 사람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다른 한 사람은 기생 라합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는 처음 배경은 구약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지만 아직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져 사람의 형편으로 보면 이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 어렵게 되었는데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별이 빛나는 밤에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하나님, 저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느냐?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내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아지리라.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고 그 순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아브라함은 믿었고 하나님은 이 믿음을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2장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묘사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사건과 그 장소와 환경이 다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야고보서 말씀은 창세기 15장이 아니라 창세기 22장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22장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100세가 되어 초자연적으로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는 장면입니다. 다시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야고보 기자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실이 온전하게 드러난 사건이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바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는 의도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때 그의 믿음이 그의 행함을 통해서 살아 움직이는 믿음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경의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성경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실이 이제 창세기 22장에서 비로소 응하여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야고보서 2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 말씀은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삶에 필요한 순간에 믿음이 발휘되는 것을 통해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고보 기자는 기생 라합에 대해 말합니다. 다시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같은 사건을 말하는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면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는 라합의 믿음을 강조하였고 야고보서에서는 라합의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켜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강조점의 차이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라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리고 왕이 자신의 성에 이스라엘 정탐꾼이 들어왔다라는 정보를 받고 수색작업을 폈습니다. 그 수색대가 라합의 집 문밖까지 왔습니다. 그때 라합은 목숨을 걸고 이 두 사람의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후에 그들을 안전하게 탈출시켜줍니다. 라합의 이런 능동적인 행위는 그녀의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바로 라합의 이 능동적인 행동 장면에 대해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필요할 때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삶에 필요한 순간에 반드시 믿음이 살아 움직입니다. 행함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다시 말해 올바른 믿음은 행함에 의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야고보 기자는 이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행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는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은 반드시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형태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순간에 작동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시카고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유명한 부흥사 디엘 무디 목사님이 성전을 새로 크고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화재가 나서 힘써서 지은 교회 건물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에게 괜찮냐라고 위로하던 기자들의 말에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이어서 자신의 성경책을 들어 흔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불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은 삶에 필요할 때 실제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려운 일이 닥치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믿음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실제 역사하는 믿음은 우리 삶에 필요한 사건에 작동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손해보더라도 더 일이 잘못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견디고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점점 더 강한 믿음, 실제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행함 있는 믿음을 필요로 하는 마지막 종말의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강한 믿음을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강한 믿음의 선물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강한 믿음으로 환경과 상황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고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